안녕하세요. 오늘 교회에 왜 왔어요, 여러분들? 좋은 대답은 아마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뭘까요? 물론 예배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그 뜻이 그것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성경이 말한 것은 제사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저게 말이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것은 response, 대꾸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이 벌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걸 성경은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로마서 1장에 나온 같이 아무 반응이 없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인데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드리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했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이었는데 하나님이 찬양에 어떤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또 했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줬어요.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애스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나오는 그러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교제를 하고 여기도 교제가 벌어지고 있지만은 형제 자매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졌을 때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바른 예배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 아까 같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 말을 이렇게 두서 없이 두서 처음과 끝이 없이 이야기를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옵니다. 하지만은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이 말씀인데 자기 자신을 바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모양, 현상으로 보이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인데 착한 일을 해요. 그것은 이다윗의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과 능력을 사건들로, 인물들로, 그 다음에 제도로 보여주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이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성품과 능력과 하시는 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세 가지 크게 나눠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그러면 뭘 보여주셨어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퍼부으려고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여섯날째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good, good, good 여섯 번씩이나 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죠. 또큰 사건 홍수, 노아 홍수, 쓰러 오늘도 홍수가 안 나서 다행인데 홍수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는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자기의 믿음으로 클링하는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도 출애굽기 같은데, 출애굽기도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어린 양을 죽여서 사람들을 구하시며, 그 강한 애굽의 군사를 불에다 묻으시며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는 재창조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다윗,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론 제사장,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마찬가지로 예언자 엘리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잘못돼서 잘했어 선포하시는, encourage 하시는, 꾸중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혼, 그리스도의 사랑, 느낄 수 있는 그 가정이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도 하나님과 직접 느끼기 때문에 그건 진짜 백이고, 결혼한 건 약간 한 달이 걸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결혼은 꼭 하시는 게 좋은 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있는 그것 표피를 찢어버리고 낡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예표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제사는 무엇일까요?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용서를 보여주는, 제 생각에는 가장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사건과 인물과 제도가 단지 그림자요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배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갈까지 다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100% 숨기지 않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하면 사람들이 다 숨겨요. 한 3년 동안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고 속을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건이나 제도나 인물이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성품과 사랑하심과 용서함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이렇게 많은 그러한 사건과 인물과 그걸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진짜 백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였어. 그것은 approximation. This is shadow only. It's just type. Models only. 그런데 진짜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나를 통째로 보여줄 거라 하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거짓말. 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뒷모습을 받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물들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걸 통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도 보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인물이라도 어떤 제도라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완전한 계시요, 예수만이 complete한 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인물들, 제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를 예수님을 빼요. 뭐가 남아요? 그들이 우와 강 사가지고 그거 애굽 군사 다 죽고 살았네요. So what? 100년도 못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예수님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가겠죠. What's the meaning of Exodus without Jesus? Nothing, nothing, nothing.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meaningless. It's nothing. It's dirt. 그래서
요한 기자가 말하기를 원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제사 동무들이 죽어갔어요. 피가 쏟아졌어요. 냄새가 나요. 타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실상을 제공하지 않으셨으면 아무 미닝 없이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는 100% 사람이 다 멸망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가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히브리 사람은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분간하지 않아요. 또 being과 doing을 분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말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 sorry.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는데 아니야, no, no.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한다. It's American a way of understanding, but it's not true of Hebraic idiom.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느끼는 것, 성품,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그냥 느끼고 지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실 모든 그것을 통틀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당신이 죄를 지으면 지은 죄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했느냐 total sum of his being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사 제도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나와있고 또 리피트하는데 다섯 가지 예를 들었죠. 그 제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라는 말이에요. Bleeding, the blood. 계속 동무들을 잡아서 죽이니까 피가 안 날 수가 없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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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피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 생명이 이렇게 뺏어갔다. 그 죄를 범한 인간을 대표해서 동물들이 죽어가야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으로 밖에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피가 말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불타다, 소화라는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건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의 죄를 소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소멸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제가 말했죠. 죄하고 죄인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당사자는 피를 흘리고 타서 소멸되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 계속. 그렇다면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제가 번제. The burnt offering.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쭉 적혀 있으면 외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피를 흘려서 태워야 되는데 두 번째 소제, the grain offering. 그거는 곡식을 잘라서 피가 안 나잖아요. 그럼 왜 blood가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면 소제, the grain offering, 그 곡식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영어로는 the fine flour. 그 다음에 조각으로 나누고 crumble it. 그 다음에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하되 the crush it. grain을 그 보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찍어서 뽑아서 크럼블해서 크러쉬해서 파인 플라워로 만들어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낸 다음에 하나님께 burn하라고 했어요. 생명을 앗아가서 그 곡식에서 생명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뺏어 모든 번제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는 피와 같은 존재로 변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다시 부르시길 원합니다. 다시 자녀로 삼기 원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전제적인 조건은 용서이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제가 읽어보면 용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로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람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어떠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4장 20절 그리고 4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잘 안 보이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4장 35절입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에 또 나와요.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16절 제사장은 그 다 읽을게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5장 1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홉 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고 싶었는지 그가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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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이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그것도 unsure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죄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를 소멸하셔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서 죽이셔야 되지만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그 제사장이 또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신 적.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로 보면 확실해. It was Lord's will to crush him and cause him to suffer. 하나님이 임의대로 원하시기를 자기 아들이 crush 되고 fine flour 소재같이 crush 되고 crumble 되고 fine flour이 되기를 원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생 좀 해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왜? 용서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랬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실까요? 여러분의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거룩해 해야죠. 성경에 말하기를 거룩한 산 요마서 1장 2절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는 이 세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해지라. 거룩하는 것은 뭐인가요? Separated. 하나님이 separated 어디부터? 죄인들로부터, 죄로부터, the profane이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profane 하는 것부터 sacred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겁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세상에서 구별이 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 같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똑같은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는 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세퍼레이트 시킵니다. 거룩한 나라에 똑같은 말이죠. 거룩 구별. 하나님이 거룩 구별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네 번이나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이 세상 사람들이 만 백만 명이 사는데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구별해서 자기 걸로 만드신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구별이 돼야 되는 그것이 제사가 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아 거기서 나와. 요한계시록에 있죠. 바빌론이 망하는데 거기서 나와. Come out of it. Come out of Babylon.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거룩해야 되지만 동시에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제일 전제적인 기초적인 사건이 뭐였죠? 용서가 있어야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용서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축복도 없고 뭐가 있어요? 용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found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God is forgiveness.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의 시작도 용서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어요. 결혼의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같이 사니까 잘못하는 게 더 많아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죄를 못 짓잖아. 근데 매일 보시는 사람은 매일 짓잖아요. 용서가 그 파운데이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요. 덤덤할 거예요. 찌릿한 것이 갔어요. 여러분 아내의 얼굴을 보세요. 뽀뽀하고 싶은 마음이 전보다는 좀 약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덤덤해지지만 용서로 나타나는 사랑은 점점 깊어가요.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점점 많이 용서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 증거가 잔소리가 적어졌어요. 나를 아마 용서하기 때문에 더 이해도 가고 참아주고 하는 것 같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뿐인데 걔들이 크면 마음을 상하게 할 거예요.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 용서가 이미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너가 태어나기 전에 결심을 했어. 내가 일생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더 넘치도록 나는 사랑을 할 거야 하기 때문에 그 애를 이 세상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 전제 조건은 용서예요. 그것이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조건입니다. 아니 메시지입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그 모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굉장히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끝날 때도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샌드위치가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또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한 것처럼. 왜 하나밖에 없어? 딴 것도 쓸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참은 것처럼, 뭐 이거 한 것처럼, 이거 참은 것처럼 했는데, 인간들의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The found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among the brothers and sisters of Christ is forgiveness. 용서가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용서 이외에는 시작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기문에도 딱 인간과의 관계는 용서입니다.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마음을 당한 사람은 거룩하지만 용서를 해야 됩니다. 청제가 거룩하지 못하다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자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삐쭉삐쭉 온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자신을 가지고, 내가 죄가 많더라도 일주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나올 때 김아무개 얼굴에 내가 보일까 봐 진짜 눈치를 살피며 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한테서는 우리가 용서를 받을 것을 자신하지만 왜 형제 자매에게는 용서 받을 것을 확신하고 나오지 못합니까? 왜 서로가 용서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형제가 완전한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실 때 완전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I disagree. I don't think so. Why? 성경 말하기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 피 흘림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동물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동물의 피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의 피예요? 우리의 피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죽으면 용서가 완전되면 다 천국 가잖아요. 아니, 우리가 죽었어도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완전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억만 불을 빚졌는데 가진 집을 팔아 10만 불을 팔아서 그것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만 불이 다 차압되지만은 죄는 갚은 게 아닙니다. 빚은 갚은 게 아닙니다. That's all you can do. But so short. 여러분들이 완전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당신은 형제 자매에게 완전한 용서를 받으세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죽어야지,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함이 있는데, 그 피 흘림은 누구의 피를 냅니까? 의인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만이 완전한 회개를 브링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 잘못한 거 나한테 완전한 회개 그렇게 찾지 마세요. 예수님께 찾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완전한 회개의 형제를 위해서 해주실 것입니다. 위로를 예수님께 찾지 형제에게 완전한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 그게 또 그럴 텐데, 그 사람 또 그럴 거야. 그게 한국말이에요. 근데 한자로 하면 그 사람, 그 인간 또 그럴 거야.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굉장히 겸손한 husband 남편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남편님 혹시 결혼하면서 싸운 적이 있나요? 예, 많이 싸우지요. 적어도 1년에 서너 번은 싸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누가 잘못을 해요? 뭐 서로 잘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뭐 한 20% 되나? 그리고 뭐 와이프도 잘못을 한 30%, 그리고 반 이상은 내가 잘못이, 50% 내가 잘못해요. 굉장히 겸손한 말이었어요. 와이프들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요? 네, 하죠. 한 1년 한 200번은 할걸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혹시 둘 다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남편이 아마 99% 잘못한 것 같고. 그래요? 남편이? 그럼 1%는 아내 책임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들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건 예수님이 아마 남편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제 몇 번 재요? 세 번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Three times a day. How many days a year? 365 곱하기. 내가 30살인데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90살에 돌아가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60년 동안 사는데 three times a day, 365 days a year times 60 years. 얼마 나올까요? 6만 번, 60,000 times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지어요. 하루에 10번 지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3배로 늘어나요. 하루에 30번 지으면 60만 번 여러분 죄 지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몇 번 용서해 줄까요? Every single time. Every single time. Whether it's 60,000, 600,000, 6 million times, 6 trillion times, He's going to forgive you. 약속이 돼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또 그럴 거야? It's not an excuse. It cannot be an excuse. 예수님은 excuse 안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 입을 열지 않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 될 때 묵비권 행사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해서 변명, 핑계 용서하기 위해서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 사람들 자기 하는 거 모르고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 변명은 안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이퀄하다는, 그렇지만 그 이퀄한 것을 주장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있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No excuses at all.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왔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가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걸 보고 하지 마. 내가 원한다면 내가 열두 영보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막지 못하게 할 것 같니? 12영이라는 것은 12 legions. One legion is 6,000 soldiers, Roman soldiers. 그래서 12영이 더 된다 그러면 more than 72,000 angels를 보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one angel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예를 들자면 구약에 one angel가 나타나서 아수르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한 밤에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72,000 천사를 부르면 계산을 해보니까 13 billion people이 죽게 돼요.
지금의 지구를 와이프 아웃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더 없었겠지요. 내가 원한다면 I can wipe out the whole planet. If I want to make an excuse, I can do it. He didn't do it. 왜?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렇게 하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He didn't make an excuse.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어요. 죄를 미치도록 싫어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죄인을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자기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자신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예배하시겠어요? 거룩하게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라도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변명이라도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거룩함과 용서함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그리스도를 구주님으로 왕으로 세상으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세상을 향해서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형제 자매를 이유 없이 excuse 없이 용서하는 그러한 제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